이달의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옛날 같은 경우면 군주에 대한 충성 이러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로열티라는 말, 국가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충성 이런 것과는 다르게 성경에서의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faithfulness,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말들은 신실하다 또는 진실하다, 미쁘다 이러는 말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뜻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또는 민족에 대한 뭐 이런 민족주의나 이런 양상을 띠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할 때는 주로 그런 면에서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속성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들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은 결국 뭐냐면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말을 credibility, 신뢰성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지도자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나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또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뜻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뜻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변치 않는 분,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으로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예부흥 이후에 인본주의가 들어서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래? 정말 죽는다고 그러니?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 의심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는 끝도 없이 이루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골로새서를 새벽 기도회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가해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가해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이 우주에 갇혀 있고 시공간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저 어렴풋이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와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데,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신비의 영역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처럼 들려요.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비의 영역에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둔 하나님이 됐습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교회 내에 혹은 기독교 안에 있는 무신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지 나하고 글쎄 관계가 있을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유대 랍비였다가 이제 그것을 파기하고 이제 일반 철학으로 돌아간 사람인데, 나는 신을 사랑하지만 신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진 않는다.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배운 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이 있는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질 않는 겁니다.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구하는 그 이 우주의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 나는 그것이 신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는 아니에요. 스티븐 하킹 같은 경우는 신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들을 많이 열거들을 해놓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30살 정도의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난 그건 믿을 수 없어. 역사 속의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그저 그 어떤 신조로서의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유의 신앙생활들이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들을, 믿음을 어떻게 찾아내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고 믿음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최근에 교회 개척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이 나쁜 게 아니다. 의심을 갖고 해야 그 의심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마치 항체가 있는 몸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양극단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으로 가고, 그 중에서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유럽의 교회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비판했습니다. 교회당은 다 레스토랑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멋진 교회당들은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씩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기독교는 금방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산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다 탄 잿더미 위에서 새싹들이 올라와요. 그것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야, 이렇구나. 다 끝난 것 같은데 새싹이 올라와요. 다 망가진 것 같은데 그쪽에 진실한 믿음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 신앙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우리는 믿고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실한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부흥들이 생기고 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면 신앙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종교적인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분명히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았습니다. 앞에 것은 알지 못하는 무지고, 뒤에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무지하거나 거부하는 거나.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을 말씀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큰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요청에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언제나 거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의 사건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들의 믿음은 증거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보이는 것처럼 실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지식과 상식이 우리들의 그 논리가 과연 믿을 만한가? 우리가 간 거기에 크레더빌리티를, 우리가 크레딧을 거기에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슬로먼이라는 사람과 필립 페른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지식이라는 것은 거의 무지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도 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1954년에 3월 1일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핵 융합 폭탄,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원자 폭탄은 핵 분열로 생기는 폭탄은 2차 대전 때 실험을 해봤으니까 핵 융합을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을 하는 그 장소로부터 모두 다 안전거리 바깥으로 다 떠났습니다. 산만 피트 상공에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 폭격의 장면과 그 분진을 채취하기 위해서 떠 있었고 150km 떨어진 곳에 한 어선이 떠 있었습니다. 폭발을 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터졌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 이외로 그 폭발은 과학자들이 계산한 그것보다 3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했습니다.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했던 3만 피트 상공의 폭격기는 화염으로 뒤집어졌고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어선, 2시간 만에 그 폭격의 재가 거기에 분진이 떨어져서 치명적인 피폭을 입습니다. 5시간 만에 생각지 않았던 동풍이 불어가지고 남태평양의 한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그것이 닿은 곳의 모든 섬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리튬 7이라는 그 원소의 그 화학 반응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보다 1000배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굉장한 발견, 굉장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무지입니다. 굉장한 것을 만들었으며도 그 결과를 우리는 책임지지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지죠? 지금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핵폭탄들은 가공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요. 만드는 위대함은 있지만 책임지는 책임성은 없어요. 이게 무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도널드 램지벨트라는 사람이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세 가지인데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비할 수 있죠. 어느 나라가 준비를 해서 우리를 침공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2001년에 9월 11일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날짜 그 시간에 항공기가 미사일이 돼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큰 빌딩을 공격해서 하루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는 것, 그건 몰랐습니다. 그것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은 마치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듯한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모르는가. 예를 들어서 숲이 저기 멀리에 숲이 있는데 그 숲은 수많은 나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은 수많은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수많은 가지들은 그 끝에는 수많은 나뭇잎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뭇잎들을 들이다보면 수많은 그 속에 혈관처럼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는 수많은 입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또 수많은 원자로, 수많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수학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combinational explosion, 이것이 함께 구성이 되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지식이 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지식은 그저 신랏 같은 한 가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끝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해요. 날마다 데일리 베이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또 냉장고, 냉장고를 우리 수도 없이 쓰지만은 그거 부품 하나 고장나면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자동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매일 타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 자동차 사고로 1년에 138만 명이 이 세계에서 24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만약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서 어느 곳에서 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달에 만 명씩 죽어도, 한 달에 10만 명씩 죽어도 누구 하나 깠다가 안 해. 그 책임을 누구도 안 집니다. 이것이 집단 지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것입니다. 항공기 떠다는 비행기 저거 뭐야? 아이들도 저건 비행기예요. 아이들도 아는 비행기.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는 박사들이 매달리고 수도 없는 엔지니어들이 매달려서 날개 하나 만들고 본체 하나 만들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종사가 없이 그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지성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의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미래에 우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지식의, 이 집단 지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도 책임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떠나서 우리는 내 주먹 믿고 살겠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이 인류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지금의 이 포스트 휴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지식은 위대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논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지혜자들과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아무도 변박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욥기 38장 3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세상을 조성할 때 네가 있었느냐? 저 산속에 산짐승들이 새끼를 베고 낳는 것을 네가 아냐?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데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겠냐? 세상에 그 수많은 자연현상을 들여다놓고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변증이 나올 때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탈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성의 파멸은 이루 말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에 젖어들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읽었던 한 책에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해피니스 업그레이드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이제 문 닫기 직전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문 닫을지를 이 원인을 이제 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인들을 만났습니다. 외부인들이 그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상품을 쓰면 소프트웨어를 쓰면 서포트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들을 믿는 바가 있어요. 그 믿는 바가 잘 돼야 그 관계가 행복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간부들을 만나고 임원들을 만나고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새로 리뉴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우리를 믿고 있는가? 그럼 당신 개인은 회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없어요. 자긍심이 없습니다. 개인이 믿는 바 어떤 것이 있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빌트해 나갑니다. 이것이 해피니스 업그레이드예요. 믿음을 다시 빌트해 나갈 때 행복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근거가 신뢰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서 행복하면 나의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서 그것이 흔들리질 않고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면 가슴에 감동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거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있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와 확신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닻처럼 튼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디딤돌을 놔주는 이 단계단계 하나의 그 단단한 디딤돌들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초들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튼튼한 기초를 튼튼한 산길들을 마련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주님 그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사는 듯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듯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십시다.